포근한 봄날의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아재는 주말에 집에 있기가 참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봄 축제놀이 오라고 손짓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봄나들이나 산책 다녀오셨겠죠. 네. 저도 주말에 그냥 뭐 일도 하면서 홍대에 조그만한 골목들 막 이렇게 투어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홍대 골목 투어.
예, 골목 투어. 너무 이쁜 네.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아, 저는 그 지는 꽃을 보기 위해서 네. 안산이라는 곳에 서대문과 안산.
서대문과 안산.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아,
좋았어요, 아주.
네네.
자, 오늘부터 3주간 고전 읽기도 여러분과 함께 봄맞이 단편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외투 걸쳤죠.
예, 모자를 덮어봤습니다. 네.
외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외투를 그러니까. 저희가 입었어요. 네. 반디에 외투. 많이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바빠서 책을 완독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단편이니까 그래서 아주 짧으니까 부담 없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전읽기 봄에 떠나는 단편 여행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론 달리아가 부른 굿플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네,
두 분 힙합 커플 같아요. 어려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네.
신미경님이 반디 게시판으로 문자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려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어려 보여서 하대하고 싶을 정도로. 아, 죄송합니다.
하시죠, 근데. 뭐.
아닙니다. 네.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아, 오늘 출석 체크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장소영님, 화사한 연두색의 외투가 꼭 새싹이 연상되네요. 오늘 단편 이야기들도 기대됩니다. 하고 장소영 씨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문숙님, 막둥이 기다리며 듣습니다. 두 분 후드티 입은 모습이 귀엽네요.
네,
하셨고요.
우리 귀엽, 귀엽. 그리고 최인옥 씨, 외투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지는 제목이네요. 명 MC님, 그린빛, 화사한 후드. 너무 상큼하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에 떠나는 단편 여행,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함께 읽어볼 단편은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입니다. 외투.
네, 외투.
봄에 떠나는 여행인데 겨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 그렇네요. 니콜라이 고골. 이분 이름에서 살짝 어려운 거 보니까 러시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내음이 나요. 어때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소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뭐 희곡도 쓰고 잡지도 발행했는데 첫 소설을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소설 디칸카 근교의 야화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을 발표하면서부터 큰 인기를 누려서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광인일기, 초상화, 코, 마차 등의 작품이 있고 뭐 외투, 죽은 혼 등의 작품이 있는데 외투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걸작 단편 소설이고요.
네.
그런데 열심히 잘 활동하다가 40대 무렵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어머.
43살쯤에 단식을 했는데요.
너무 우울해서?
너무 우울해서
아이고.
단식하다가 그만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모스크바에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안타깝네요.
인생을 보내게 됐죠.
네, 고골이 러시아 문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도스토옙스키도 했잖아요.
네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태어났다. 그만큼 이 외투라는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고 뛰어난 작품이고 고골은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판적 리얼리즘의 전통을 세웠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외투는 도대체 어떤 작품이에요?
그야말로 외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투.
네.
겉옷에 대한 얘기.
그렇죠.
네.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고 있는 하급 관리의 비참한 삶을 그린 정말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의 외투 한 벌을 두고 벌어지는
네.
예, 추악한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정말 사실주의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이 외투 한 벌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도스토옙스키도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사실주의로 시작해서
네.
이 단편소설은 굉장히 짧은데 사실주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막 스릴러로 발전하는.
아, 그래요?
예, 그런 또 초현실주의적인 면도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들입니다.
네.
오늘 사연 주제는 새옷.
아, 새옷.
아, 나도 이거 새옷인데 후드티.
아, 새옷이에요?
네.
옷 좀 사요.
뭐야?
아니, 저는 이게 장난인 게 제가 아, 맨날 네. 옷 사서 이렇게 입고 오면은 주변의 선배들이 야, 너 옷 좀 사. 어제 산 건데 막 이랬던
그러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때.
너무 나쁘지. 난 새 옷 입고 자부심 느끼면서 왔는데. 그렇지. 근데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근데 이제 네. 저 낭독 들어가면 옷을 벗어야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신욕 하는 줄 알았어. 실내. 얼굴만 보니까.
지금 온도가 24도인데.
그러니까요.
아, 좀 덥네요.
많이 더우시죠.
자, 새 옷입니다. 새 옷. 이 외투, 고골의 단편 외투의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이름 참 특이하죠.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새 외투를 장만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요. 이 새 외투를 사고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여러분도 새 옷 사면은 정말
너무
기쁘고
좋죠.
사람들이 또 알아보면은 네.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보내주시고 진영 씨는 새 옷 입고 나가면은 지금 옷 좀 사라. 옷이
사.
그게 뭐니 이런다고?
옷 좀 사. 옛날에 이제 뭐 살찌고 그랬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것
심하네,
같아요.
심해.
네. 네.
자, 새 옷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들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꼭 정답을 맞춰주세요. 외투의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하급관리, 2번 헤드헌터.
헤드헌터는 뭐예요 또? 갑자기.
헤드헌터. 왠지 낯설다, 그렇죠? 네.
자, 힌트는 주로 앉아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투 책장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우리의 주인공
펼쳐주세요.
아카키 아카키에 비치는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구둔관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로 치면 뭐 구급 공무원 정도?
오, 그렇군요.
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정서, 글씨를 아주 반듯하게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죠, 서기. 그 시대는 뭐 워드나 컴퓨터가 없었을 테니까.
네.
그런데 관청 직원들이 모두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를 무시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단 공무원에다가 굉장히 사람이 그 좀 어리숙하다고 할까요? 어수룩하다고 할까요?
아.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이고.
그가 일하는 관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수위들조차 그가 앞을 지나가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마치 파리 새끼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것을 보는 듯한 태도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더구나 상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에게 위압적이고 전제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는 아예 예의상 하는 최소한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의 코앞에 다짜고짜 서류를 불쑥 들이밀곤 했다. 이거 정서 좀 해줄래요? 랄지. 이거 꽤 재미있는 일감일 것 같은데? 랄지 하는 그런 의례적인 표현조차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생략하는 것이었다.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또 그대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킬 권리가 있는지 하는 따위에는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코앞에 내민 서류를 힐끔 보고는 그냥 받아서 즉석에서 그것을 정서하곤 했다. 동료 관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풍자하고 골려먹기에 바빴다.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 그 하숙집 할머니가 70이 넘었다며? 아카키는 노상 그 할망구에게 얻어맞고 지낸대. 아카키 결혼식은 언제 올릴 계획이야?
어떤 이는 종이 조각을 잘게 찢어서 그의 머리 위에 뿌리기도 했다.
야 아카키 눈이 내려 눈이.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동료들이 짓궂은 장난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모습들이 자기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가 이 일을 하는데도 그런 장난은 별로 방해가 되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장난을 걸고 조롱해도 그는 서류에 글자 하나 틀리게 쓰는 법이 없었다. 다만 장난이 도가 지나쳐 드디어 사람들이 그의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면서 일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그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아,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아,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글자 가운데 몇몇 글자를 특히 좋아해서 서류에서 그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금방 얼굴에 희색이 가득해졌다. 그리고는 눈을 찡긋하며 입술까지 실룩거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만 봐도 지금 그의 펜이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지 얼마든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였다. 만약 그의 열성에 맞추어서 관청이 포상을 했다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지금쯤 5등관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열성적으로 근무한 결과 그가 얻은 것은 짓궂은 동료들의 말 맞다나 관리 제복의 단추와 엉덩이의 치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어느 마음씨 착한 국장 한 사람이 그에게 보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명령한 적이 있었다. 그 국장은 그의 장기간 근속을 표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서류를 기초로 해서 다른 관청에 보낼 보고서를 만들게. 새로운 일이라고 해봐야 뭐 별다른 건 아닐 걸세. 그저 서류 제목을 새로 붙이고 몇 군데 동사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꾸는 정도면 되니까.
그러나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는 새로운 일을 맡아 연방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야 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하소연했다.
이 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역시 서류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영원히 정서 업무만 맡게 됐다. 게다가 그는 또 아주 특수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었다. 길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 창문 밑으로 지나가는 그런 재능 말이다. 그래서 그의 모자에는 언제 봐도 수박이며 참외 껍질 따위가 얹혀져 있었다.
네, 낭독에 이어서 노고지리의 찻잔 듣고 오셨습니다. 아카키의 비치에 대한 제 느낌은 말이죠. 왠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네. 어리버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조금 그렇죠.
네.
네, 좀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 마음씨 착한 국장이라는 사람이 좋은 기회를 주려고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람이 그 아카키의 비치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행동은 좀 굼떠도 사람이 진실해 보였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었든지 그 기회를 잡아서 승진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저는 그냥 글씨 쓰는 것만 하겠다고
참.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못 하겠다고
진짜 답답하다.
단순하게 사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러지. 게다가 참 재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창문으로 쓰레기 버리는 타이밍에 그 밑을 지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머리 위에 뭐 수박 껍데기와 막 이런 것들이 늘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말이죠. 이 당시에는 네. 그 파리도 그랬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네네네.
아니 파리 요즘에는 가봤죠. 그 당시에 파리는 안 네. 가봤지만 뭐 파리든 뭐 중세 유럽의 이 도시들은 따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막 바깥에 막 버려요?
바깥에 그냥 버리는 거죠.
자 이제 키스 타임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 이제 쓰레기 버리는 타임입니다 이러면 막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데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도?
그 오물?
말도
이 인간의 그 몸에서 나온 그 오물 배설물
어떡하려고
이런 것들은
그래.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말로 치면 요강 같은 데다 받아놨다가
네.
밖으로 버리는 거죠.
막 그냥 쏟아서 막
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어떡하냐.
거리가 그 굉장히 그 냄새가 나고 질척질척거리고 거기에 이제 오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신발이 바로 하이힐입니다.
아,
안 밟으려고 이렇게 높게.
요즘에 왜 키릴이 나와요? 질문 안 받으실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네. 그건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킬힐이 나오는 이유는요. 여자들이요. 네. 키 커 보이려고.
아,
됐어요?
키 커 보이려고.
예, 됐냐고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정확한 대답이시네요.
예, 키 높이 운동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자, 어쨌든 이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퇴근 후에도 굉장히 단순하거나 지루한 일상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극장에도 가고 파티에도 참석하는데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집에 가서 허겁지겁 저녁을 먹은 다음 하숙집에 살거든요.
아, 그렇군요.
집에 들고 온 서류를 또 정서를 합니다.
아, 정서.
예, 처리해야 할 서류가 없을 때는 문서, 자기가 정서에서 보낸 이 문서에 사본을 만들어 있고 복사를 그대로 하는 거죠.
되게 친구 없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취미로 네.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럼 그 서류들을 복사하냐면,
네.
베끼냐면 이 서류가 언젠간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서류가 굉장히 귀한 서류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일말의 자기만의 사명감 때문에 베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친구가 없어요.
한 명도 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뭐 친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래도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는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럭저럭.
네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 페테르부르크는 굉장히 춥고 또 겨울에는 더 춥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아카키 아카키의 비치의 외투가 너무너무 낡아서 추위를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 너무 낡았다는 얘기가
네.
얼마나 입었으면 외투가 닳아서 여기 보면 어깨 부분이 모기장처럼 얇아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계속 한 몇십 년 입으면 그렇게 돼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해진대는 깃을 잘라서 기워 입은 상태가 됐는데 이게
네.
옷이 디자인이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새 외투를 장만할까 했는데 지금 이 아카키의 연봉이 400루블이란 말이에요. 연봉이.
400루블?
네, 400루블인데 웬만한 외투를 하나 장만하려면은 150루블이 넘어요.
어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야
네.
돼. 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정말
거죠.
정말 문제네요. 너무 비싸서.
네. 자, 반디어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죠. 김수경님, 저는 옷을 좀 싸게 사는 편인데도 사고 나면 꼭 세일을 해요.
아이고.
안 살 수도 없고, 아. 세일할 네. 때 사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은동님, 작년 겨울 입을 외투가 없어서 하나 구입하고 신나서 바로 입고 지하철 탔는데 바로 앞에 아주머니가 제 옷과 똑같은 옷을 입으셨는데요.
아,
옆에
예.
사람들이 아줌마랑 저랑 번갈아가며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저런.
그때 입고는 옷에 손이 가질 않아서 그대로 옷장만 지키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커플룩이 되셨네요.
커플룩 하셨네 아주머니랑.
박영희님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 옷을 계절마다 준비해야 하는데 요즘은 봄, 가을이 워낙 짧아져서 구입하기가 어중간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막 춘추복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바로 그냥 뭐 겨울 다음에 반팔 입어도 아이 그럼 좀 춥겠다. 네, 그리고 신미경님께서 새 옷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달달달 떨고 있는 저에게 고모님이 두툼한 겨울 점퍼를 사주셨어요.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고모님을 만나면 그 따뜻함이 떠올라 고마운 사람, 고마운 마음이 든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지영님은 저는 맏딸이지만 이모의 딸인 사촌언니가 둘이라 옷을 물려 입었어요. 어릴 적엔 헌 옷 입는 게 싫어서 친구들 앞에서 새 옷처럼 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언니들 아기 옷을 곧 태어날 우리 아기가 물려 입게 됐어요.
아가들 옷은 괜찮다고 대를
이어서,
합니다.
대를 이어서 물려 입으시 네. 괜찮아, 괜찮아. 옷 같은 거 뭐 입은 것도 입어도 돼요.
그럼, 그럼요.
네.
2014님, 긴축 경제 때 남편이 옷 샀다 핀잔 줄까봐 미스 때 입었던 옷이라고 뻥쳤어요.
오, 아직도 맞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괜찮네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예.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외투를 다시 수선해야겠다고 생각한 아카키는 수선공 페트로비치를 찾아갑니다. 요즘은 어떤가 페트로비치?
아유, 어서 오십시오 나리.
페트로비치는 재빨리 아카키 아카키 비치의 손을 곁눈질로 살폈다. 무슨 도움보리가 되는 일감을 가져왔는지 보는 것이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말이야. 오늘 온 것은 그러니까 페트로비치 그게 말일세.
아카키 아카키 비치는 뭔가 설명해야 할 경우 전치사와 부사, 심지어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전치사까지 이것저것 동원해 늘어놓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이 까다로운 일일 경우에는 말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그건 분명히 아, 전혀 그러니까 뭐랄까
도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건데요?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아카키 비치의 제복을 옷깃에서부터 소매, 어깨, 옷자락, 단추구멍에 이르기까지 쭉 훑어보았다. 하긴 이 옷은 페트로비치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너무나 눈에 익었다. 그러나 일단 손님을 봤다 하면 그렇게 쭉 살피는 것이 재봉사들의 몸에 밴 직업적인 습관인 것이다.
아이, 그게 다름이 아니고 그 내 외투가 좀 아니 그러니까 겉에 옷감은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말이지 먼지가 좀 앉아서 겉으로는 고물처럼 보이지만 아직 새 옷이나 마찬가지지. 아, 그저 한두 군데 좀 아니 잔등과 어깨 부분이 좀 낡고 이쪽 어깨가 좀 알겠나? 아, 요컨대 그것뿐이란 말일세. 다른 데야 뭐 손볼 데가 있겠나?
페트로비치는 싸게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의 외투를 받아서 작업대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코담배를 한번 들이마셨다. 다시 두 손으로 싸게를 들어 밝은 빛에다 찬찬히 비춰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 안 되겠는데요?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투가 너무 낡았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가? 페트로비치, 여기 어깨 있는 쪽이 좀 해진 것뿐인데, 어? 자네한테 괜찮은 헌겊이 있을 거 아닌가?
뭐 헌겊이야 찾으면 나오겠죠. 하지만 헌겊이 있으면 뭐합니까? 대구 기울 수가 있어야죠. 하도 천이 낡아서 바늘로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찢어지고 말 텐데요.
아니, 찢어져도 상관이 없다네. 거기에 또 다른 천을 붙이면 되니까 말이야.
아, 다른 천을 어떻게 붙입니까? 바닥 천이 워낙 형편없어서 바늘을 꽂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어디 천입니까?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것 같은데 쉬어.
아이,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이거 손을 좀 봐주게나. 이건 그래도
도저히 안 됩니다. 바닥 천이 워낙 낡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거 차라리 잘라서 행전이라도 만드시는 편이 훨씬 나으실 겁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질 거 아닙니까? 양말 갖고는 아무래도 발이 시릴 테니까요. 하긴 뭐 그 행전이란 물건이 독일놈들이 돈을 긁어모으려고 재주를 부린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투는 아무래도 새로 하나 장만하셔야 할 겁니다.
어? 새로 하나 장만하다니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어쨌든 새 것을 하나 장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령 말일세 새로 하나 맞춘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말일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그
도움 말씀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거시기 설나무네 이게 이렇게 장하고 아 150루블은 있어야 할 거고 거기다 가외돈도 좀 들어가겠습죠?
어? 뭐? 아이 외투 한 벌에 150루블이라고?
그렇습죠. 그보다 더 비싼 외투도 얼마든지 있어요. 기세다가 담비가죽을 대고 모자 안쪽을 비단으로 대면 적어도 200루블은 먹힐걸요.
아유, 페트로비치, 제발 나 좀 봐주게. 어떻게 좀 이거 손을 좀 봐주게나. 이게 말이야, 얼마 동안만이라도 더 입고 다닐 수 있게 도와주게나.
아니. 소용없는 일이에요. 공연이 헛수고만 하고 돈만 날릴 뿐이라고.
아카키의 비치는 완전히 풀이 죽어서 밖으로 나갔다. 뭔가 나쁜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 큰일 났군.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인데 생각이나 했겠어.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고야 말았어. 하지만 이건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란 말이야. 아, 그래. 사실이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가 있담. 정말이야. 정말 이런 변을 당하게 될 줄이야.
아주 짧게 들었죠? 네. 페트로브르크 남성 합창단이 부른 C1 미스포츠 해즈 컴 어폰 어스 듣고 오셨습니다. 아카키가 살고 있는 페트로브르크는 어떤 동네예요?
러시아 북서쪽 그 핀란드와 아주 가까이 있는 러시아 제2의 도시죠. 제1의 도시는 이제 모스크바고 네. 제정 러시아 때는 페트레스부르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1914년 페트로그라드로 개칭되었다가 1924년에
레닌이 죽었을 때 그를 기념해서 레닌그라드라고 불렸죠.
네네.
그 후 이제 1980년대 개방화가 되면서 소련이 다시 1991년에 옛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어. 네.
그냥 페테르부르크라고 약칭을 하기도 하는데.
네.
1월의 평균 기온은 이제 최고 마이너스 5도, 최저 마이너스 10도 정도 됩니다.
아우,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렇죠?
춥습니다.
많이 추울 네. 것 같은데요? 네.
바람도 많고.
네, 어쨌든 지금 아카키는 외투를 수선해달라고 하고 페트로비치는 더 이상 수선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장만하라고 하고 의견 조율이 좀 안 되고 있죠.
아, 연봉이 400루블인데 지금 150루블 이상 비싸. 든다고 하니까 외투가 이거 어떻게 엄두가 나겠어요
옷 지금. 사고 그럼 밥도 안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거의 몇 달치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외투가 뭐 이렇게 비싸요. 명품인가 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무슨 뭐 공장에서 네. 지금처럼 대량 생산으로 외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작업이구나. 한 땀 한 땀.
그렇죠. 그리고 재료가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러시아에서는요. 외투가 신분을 어느 정도는 대변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요?
좋은 외투를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주는. 그리고 그런 신분이나 그런 뭐 귀족인 아닌 사람들은 그런 외투를 비싼 외투를 아예 살 수도 없는 거죠. 돈이
그렇군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카키는 돈이 없기도 하지만 새 입 이 외투를 사기가 참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랑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네네.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탔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니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아카키에비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외투를 안 입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꼭 필요한 거면 사야 될 텐데
그러게요.
별로 돈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저금 안 했나?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입니다.
최보나님이
네.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조윤출님이 최보
보아님인데
네. 이름 비슷하시네요. 최보나님이 네. 네. 저희 아들 나날이 커가서 올 봄에 새 옷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심사숙고 끝에 봄처럼 화사한 색으로 몇 벌 구입했어요. 잔뜩 힘주고 나간 날 놀이터에서 여기저기 흙묻히고 얼룩져서 왔네요. 아이 옷은 뭐니 뭐니 해도 입기 편하고 빨기 편한 옷이 최고!
맞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김경희님, 저는 새 옷만 입으면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등이 쫙 펴지면서 당당해져요. 크크 하셨습니다.
옷이 날개죠.
그럼요.
6459님, 남편 몰래 옷 사고는 예전에 입던 옷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옷 안에 택에 써 있는 제조 일자를 확인하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신가요?
이분은 괜히 굉장히 형사급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조사를
제조 일자?
제조 일자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제조 일자를 그 거기다 일자를 이렇게 더 막 붙여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울렛에 가서 사세요.
그래 아울렛 그래요. 네. 아울렛 가서 사세요.
참 살기 힘들죠?
네. 0590님 겨울 때 살이 쪘는지 바지를 샀는데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항상 그 사이즈만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옷에 저를 맞추려고요. 이런 배우들
껴 넣는 거야 그냥.
네,
그래야 살이 안 찐대요. 펑퍼짐한 네. 거 입으면 더 살찐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배우 안성기 씨가 있잖아요.
네.
안성기 씨가 25살 때 입은 청바지를 지금도 입는 거예요.
와 진짜
허리가 그대로래 그대로.
그대로. 네. 와 진짜 이런 건 본받아야 돼. 얼마나 건강하시겠어.
사이즈가 야.
네.
나는 인치로 치면 한 4 내지 5인치 늘었는데.
그게 어디야? 그것밖에 안 는 게 어디야? 더 막 쭉쭉 늘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외투 보관을 잘 못해서 한쪽 어깨가 탈색이 됐어요. 거의 입지 않은 옷인데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고연님.
어떻게 한번 수선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십시오.
네.
네. 여러분께 자. 선물 드리기 위해서 그럼 퀴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외투의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직업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하급관리, 2번 헤드헌터.
글쎄 헤드헌터는 이제 그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때 그런 직업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힌트는 아카키에 비치는 주로 앉아서 글을 쓰는 일을 했다는
네,
거.
네. 앉아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으로 가서요.
네.
아카키는 결국 새 외투를 장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어요. 거기에다 기분 좋은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상여금이 나오는데요. 예상보다 네. 더 나왔어요. 원래 40루블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0루블이 나온 거예요. 오. 그리고 아카키가 그동안 쭉 모아왔던 돈이 있었어요.
네.
돼지저금통 같은데 그 돈하고 이 상여금을 합해서 드디어 새 외투를 장만합니다.
우와.
아카키에게는 이 새 외투가 외투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모두들 아카키의 비치에 새 외투를 구경하려고 수의실로 달려왔다.
오, 아카키! 새 외투 장만한 거 진짜 축하하네. 새 외투가 정말 근사한데?
아카키의 비치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으나 나중에는 어딘지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아이 그래, 새 외투 장만했으니까 오늘 한 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무실 동료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야지.
아카키의 비치는 정신이 얼떨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무슨 구실을 붙여 적당히 거절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건 그리 좋은 물건이 아니네. 중고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물건이야.
자, 아카키의 비치. 자네 대신 내가 오늘 밤 파티를 열 테니 말이야. 오늘 저녁은 다들 우리 집으로 와서 차라도 한잔하는 게 어떨까? 마침 오늘이 내 세례명 축일이거든.
아이, 부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이, 당연히 모여서 축하드려야죠.
그래. 이거 따고.
저는 오늘은 좀
아카키, 그건 실례네.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아이, 자네가 그러면 부과장님이 체면이 뭐가 되는가? 아, 하긴 밤에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긴 것도 좋은 일이지.
이날 하루는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마치 명절이나 다름없는 무척 즐거운 날이었다. 부과장은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계단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침실은 2층이었다. 현관에 들어선 아카키의 비치는 마룻바닥에 여러 켤레의 고무 덧신이 쭉 줄지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너머 응접실에서는 사모바르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벽에는 외투와 레인코트 따위가 쭉 걸려있고 그 가운데는 수달피와 벨벳 가죽을 댄 것도 섞여 있었다. 바로 벽 건너편 방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하인이 빈 컵이며 크림 접시, 비스킷 등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동료 관리들이 모인 일은 벌써 꽤 된 모양이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자기 손으로 외투를 걸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카키의 비치의 눈에는 여러 개의 촛불과 관리들, 담배 파이프, 트럼프 놀이 탁자 등이 한꺼번에 휙 들어왔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카키의 비치가 왔네. 어서 오게 환영하네. 우리 아카키 새 외투 구경 다시 해볼까?
이야, 이 외투 정말 좋은데 멋져.
멋져.
아카키의 비치는 약간 낯이 간지럽긴 했지만 원래 순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 외투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모두 아카키의 비치나 외투 따위는 내버려두고 다시 트럼프 놀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방 안에 시끄러운 소리며 떠드는 얘기, 북적거리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무척 이상하고 놀라운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뭘 해야 좋을까? 손발이나 몸 전체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알 수가 없군.
생각 끝에 그는 놀고 있는 사람들 옆에가 앉아서 트럼프패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다.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훨씬 지났어. 저 부장님, 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카키, 그게 무슨 말이야. 새 외투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샴페인을 마셔야지.
한 시간 정도 지나서야 밤참이 나왔다. 야채 샐러드와 차가운 쇠고기, 고기 만두와 파이, 거기에 샴페인이 곁들여 나왔다. 아카키 아카키에 비치는 사람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커다란 유리컵으로 두 잔이나 마셨다. 술을 마시고 나니 방안이 더욱 흥겨워진 기분이었다.
아, 벌써 12시가 넘었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어.
그는 주인이 말릴까봐 아무도 몰래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현관에서 외투를 찾으니 그 외투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 도대체 누구야? 남의 새 외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걸어놓지도 않다니.
그는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잘 털어내고는 어깨에 걸쳐 입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갔다.
새 외투를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아카키를 대하는 게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어쩌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요.
너무 다르다. 네.
낡은 외투를 입었을 때하고 새 외투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아카키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한턱 내라고 부추기니까 부과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잖아요.
아우, 좀 속보이는 것 같아요. 낡은 외투 입고 다닐 때 껴주지도 않고 늘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새 외투 입고 딱 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나. 파티에 막 초대도 하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대화를 하고 대하는 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이 고골이 그걸 꼬집어서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고급 호텔에 차가 도착이 되면 발레파킹 이런 거 해주잖아요. 발레파킹을. 네, 네, 네. 그런데 그 마짜로 시작되는 이름의 경차가한테 도착을 했답니다. 아무도 발레파킹을 해주지 않았고요. 주차하는데도 좀 어려웠대요. 그 시각에 호텔에서는 큰 행사에 VIP로 초대된 회장님이 도착을 안 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회장님이 경차를 운전하고 갔던 그분이었다고 해요.
저런. 예.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경차 몰고 갔다가 무시당해가지고 네. 그 다음날로 뭐 차를 바꿨다는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맞아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 대우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원래 이런 파티를 즐겨 다니지 않았던 아카키도요. 적응을 잘 못하고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원래 노는 것도 갑자기 놀라가면 못 놀아. 꾸준히 놀아본 사람이 잘 놀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좀 놀아보셨어요?
전 늘 그냥 맨정신에 잘 놀아요. 아시잖아요, 선배님.
늘 노세요?
네. 놀고 있어요, 늘.
그래요. 저 현대사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걸 보니까.
맞아요.
요즘 뭐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좀 돋보이고
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대우해주고 하는데 이 고골은 외투라는 소설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허영과 속마음 위선을 참 정말 멋지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네요.
그렇네요. 네,
풍자를 하네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아카키가 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럼 섞이지를 못하네요.
네, 외투만 새거지
네.
사람은 흔거야.
흔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12시가 돼서 집으로 나오는데 저는 요 대목도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외투가 떨어져 있어. 그리고 사람 네. 막 밟았어.
아이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아카키의 외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은.
그러게요.
네. 그냥 그때뿐이야. 그런데 그 외투를 입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만은 집으로 가는 중에 매우 충격적이고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 그래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무슨 일일까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요.
아, 진짜
그 이야기 내일.
하,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이렇게 빨리 알고 싶은데 내일이라고
내일 이어집니다.
이렇게 치사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아, 저는 이렇게 낭독으로 읽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내일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청취율 올려야 돼요.
그럼요.
가장 클라이막스인 순간에 끊어야 돼.
진짜 궁금해지네요.
안 끊으면 안 돼.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내일 꼭 들어주세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4월 14일 월요일 제목 오, 아카키 새 옷 샀네.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탔는지, 어떤 평수에 집에 사는지, 그러한 데이터가 그 사람을 말해줄 수는 없다. 명품 옷 입고 럭셔리 세단을 타고 저택에 산다고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귀가 눌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걸까? 참 희한하네. 뉴스를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검찰에 소환되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그러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돈의 힘. 얼핏 보면 세상은 돈의 힘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보다 돈은 없지만 하루하루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아카키에비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단지 앞에 서 있을 뿐이고 화려해서 눈에 띌 뿐이지 그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 아닌가? 아무튼 아카키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드디어 새 외투 한 벌 장만했다. 그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떠오른다. 우리 부모님도 뭐 하나 사려면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해서 모으고 해서 사셨는데 그런 거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집에 나 다이어트 하기 전에 입던 옷들 좀 나눠줄걸. 아직 멀쩡해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새 옷 사서 아카키 기분 째졌을 것 같다. 새 신을 신고 뒤여보자 팔짝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날아보자 헐헐 이런 기분이었겠지. 새 외투 장만 나도 축하.
고재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그리고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블렌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리베르에서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세계 단편소설 40과, 에디터에서 결혼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와 로봇 애니 뮤지컬 로봇랜드의 전설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반디어 문자로 새 옷에 대한 사연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었죠.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2908님은요. 2908로 보내주신 분. 새 옷 입으면 친구들이 샀어? 하고 물으면 예전에 있던 거야? 한 적 없나요?
맞아. 있어요.
여자는 좀 그래요. 왜 이러죠? 왜 왠지 심지어 이해 못하겠는데.
왠지 새 옷 입은 티를 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여자만 그 마음 알아요. 그리고 김종인님.
나 원래 이런 옷 입는 여자야. 이런 마음.
네. 나 원래 이런 여자야. 너 이런 옷 없니? 이런 느낌인가 보다.
네.
그렇게 안 살아봐서 저는. 네. 그리고 김종희 씨. 옷 사 입고 싶은데 아이들 옷 제 옷 하면 어마어마해서 애들 옷 사면 제 옷 살 돈이 없어요. 유유유. 옷 사고파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좀 노력해볼게요.
네. 네. 요즘 저렴한 옷도 많으니까.
패션 협찬 한번 받아볼게요. 노력해볼게요.
받아보자 우리.
황남선님. 아이들에게 새 옷보다는 물려 입히고 벼룩시장에서 사서 입히는데 그래도 새 옷 타령 안 하고 좋아하니 감사합니다 하셨군요.
네, 착합니다. 그리고 정경희님, 요즘 홈쇼핑에 인터넷으로 옷을 사니 여기저기 같은 옷 입은 사람이 많아서 이제 다시는 안 산답니다 하셨어요. 창피하셨군요.
최인홍님, 어쩌죠? 외투가 상할까 봐 걱정이 되고 제가 도리어 겁이 납니다.
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하셨고요.
저도 기다려지네요. 네. 그리고 이선영님, 아카키 외투 위에 스카프를 두르시면 돼요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퀴즈 내드렸었죠.
네.
네.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에 나오는 아카키의 비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1번 하급관리, 2번 헤드헌터인데
네.
정답은 1번 하급관리입니다.
하급관리였습니다. 네.
자, 5338님 당첨되셨어요. 저도 하급 공무원이라 감정이입해서 청취하렵니다.
네, 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3683님 정답 1번이요. 처음 참여하는데 당첨을 기다리면 방송 잘 듣겠습니다.
처음 참여하셨는데 당첨되셨어요.
당첨되셨네요, 진짜.
7709 소설 외투 정말 재밌네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장소영님 1번 하급관리 들으면 들을수록 아카키가 참 요령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싫지 않고 정감 가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하셨습니다.
동정에 가죠.
네.
임소연님 외투도 소재가 될 수 있다니 너무 재밌는 소설이네요. 외투를 통해 시대상과 여러 인간 심리를 들여다봅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전미진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1위도 무시하다니 듣는 제가 서럽네요. 서류 정리 뭐 하나라도 잘하면 되지요. 힘내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반디로 장소영, 임소연, 전미진님 그리고 네. 문자로는 5338-3683-7709님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박효신의 야생화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